금전에 대한 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전에 대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꾼이 많은 금전을 만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전에 대하여 재물이 하나님과 대치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의 유혹을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세력하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물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꾼은 형제자매들에게 재물의 세력에서 벗어나라고 결코 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재물에 묶인 바 되었다면 형제자매들을 재물의 지배와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증오해야 하며 재물의 세력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전을 두고 일어나는 문제가 큰 문제인 만큼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전이 사역자의 길과 가르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도 발람이 있고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발람의 길과 발람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와 유다서와 계시록에서도 발람에 관한 일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발람의 일을 주의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람은 이익을 위하여 달려간 선지자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선지자 직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결코 자기 위치를 모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락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발람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발람은 거듭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만일 발락이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예 다시 돌아가서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약속 때문에 거듭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발람아, 발락의 보상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였으니 어서 가라. 발람이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금전의 능력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가 있는 곳에는 분명 돈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연히 공급의 문제를 보게 되어서 공급이 있는 곳에는 가고 공급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급이 있는가에 따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공급이 있는 곳에는 가고자 하지만 궁핍한 곳은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간다 해도 덜 궁핍한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는 재정적인 공급이 어떤가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재정적인 공급에 따르기 때문에 그는 재정적인 공급을 주의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익과 금전이 발람으로 하여금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였고 재차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발락을 따라 함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게 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연로한 형제가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궁핍한 지방을 돌보러 갈 사람이 없고 오히려 큰 지방이나 부유한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니 인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금전에 문제가 있는 일꾼이 발람의 길을 좇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길은 공급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공급이 많고 적음이 그들의 길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지방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간다 해도 거기서 조금 머무르고는 아주 빨리 떠나버립니다. 만일 어느 지방에 재정적 공급이 많으면 그는 그곳에 자주 가려 하고 또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에 따라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전에 의존하는 주님의 일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금전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유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일꾼이 금전에 의존하고 금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발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돈에 의해 이끌린다면 그의 길 또한 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발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돈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비천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의 제압을 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돈의 인도를 받고 재물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사람이 철저하게 금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한다 해도 많은 때에 그는 오히려 돈의 묶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곳이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빨리 물러나서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우리의 길은 도리어 돈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 베드로도 발람의 길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발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는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습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 한두 번 탐욕을 품다 보면 그 탐욕은 습관이 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탐욕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게 됩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분 자신이 정하신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발람의 길입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의 길은 사람이 자신의 선지자 직분을 삭슬받고 판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지자의 직분 또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팔 수 없고 선지자의 직분 또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람은 그의 선지자 직분을 팔았으며 그릇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성품은 탐욕으로 연단되어서 유혹이 올 때 즉시 바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그의 마음에 탐심이 처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탐욕에 습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 중점을 보았습니까? 발람은 이미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그에게 돈을 주었을 때 즉시 바른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영향력을 뿌리째 깨끗이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돈의 유혹이 오자마자 당신은 즉시 돈을 줬게 되어 아무 쓸모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돈을 거절하는 일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면적으로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됩니다. 발람도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만일 당신의 마음 속에 돈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탐욕이 당신의 마음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면 당신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주여 당신은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해도 돈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발람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말들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삭슬 위하여 몰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몰려간다는 것은 슬슬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빨리, 몹시 급하게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철저히 삭세 유혹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발람의 일 외에 또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당신들에게서 이득을 취합니다. 형제 자매여,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기 원함으로 거짓된 말을 지어낸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탐심이 있고 삭스럽기 바라기 때문에 말을 지어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의 길이 금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의 교훈 또한 금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할 때와 부유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청중이 가난한 사람들일 때에는 주님의 요구가 이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요구를 말해줄 때에는 이와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말은 그 내면의 이득을 위한 탐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말하고 있는 교리는 금전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직선적이고도 엄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본받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길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바뀐다면 당신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스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나 스승이나 교사는 절대로 금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돈이 우리를 매수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른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잿더미 위에 엎드려 주여, 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스승이요, 거짓 종입니다. 나는 진실로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금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출받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가거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수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밖에 두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서를 쓴 바울도 이 일을 특별히 주의하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교훈과 각종 괴이한 교훈을 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으로 기묘한 것은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이단으로부터 이득을 취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며 세상에 이보다 더 천한 일은 없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것에 있어서 깨끗이 씻겨져야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금전 문제에 있어서 분별되어야 하며 굶어 죽을지언정 이득을 얻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꾼은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강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전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의 길을 바르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여지도 남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우리의 옷을 팔 수 있고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지만 결코 우리의 가르침과 경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금전에 대해 죽지 않고 우리의 태도가 분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만지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진정한 이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으로 우리가 자족한다면 경건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며 도리어 우리의 모든 만족이 됩니다. 경건은 이익이 되되 아주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 돈을 얻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에 지족을 더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사역자가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결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맙시다. 우리는 금전에 대하여 완전히 독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 점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결코 금전의 인도를 받아서 말하고 금전의 인도를 받아서 일하는 지경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다른 직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느 누구도 금전 문제를 소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금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철저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금전에 있어서 깨끗지 못한 것은 정죄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6절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는 자랑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말하고 그들이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를 여러 차례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아첨하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성격입니다. 금전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은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는 금전 문제에 대해 강경해야 하며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우리는 금전에 있어서 깨끗하게 처리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9장에는 주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0장에는 주님이 70인을 파송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오직 누가복음만이 주님께서 70인을 파송시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가 파송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0인이 파송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라고 이르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와 같이 9장과 10장에서 동일하게 다룬 것이 금전의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의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이미 달라졌고 주님이 이미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파송하는 사람이 전대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존재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이러한 메시지에 두어야지 전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능히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각지를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타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서 밖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복음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전대와 두벌의 옷의 원칙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문을 나설 때에는 전대가 있어야 돈을 잘 넣을 수 있고 지팡이가 있어야 길을 잘 걸을 수 있으며 두벌 옷을 가져야 갈아입기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9장에서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와 10장에서 70인을 파송할 때에 주님은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파송된다면 두벌의 옷이 있어도 가고 한 벌밖에 없어도 가며 지팡이가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며 돈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며 전대가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열두 제자와 70인을 파송하셨을 때 그들이 받은 훈련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 일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문제가 된다면 사역하러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이러한 의복이나 전대나 지팡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지팡이가 당신에게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만일 몇 벌의 의복이 당신에게 문제가 된다면 당신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복음에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음의 요구는 당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복음만이 당신 마음에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러 나갈 때에 사람들의 영접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의 사역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목적지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명백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위치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빈궁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채통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꾼도 그릇 행하여 채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들에게서 채통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여도 처참하게 느끼지 않았으며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성 안의 먼지조차도 떨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정적이거나 약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비록 빈궁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종의 채통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일꾼은 반드시 금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의 문제는 매우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5천명과 4천명을 먹이시는 일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부녀나 아이를 제하고도 청중의 수가 5천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제자들이 나와 제안하여 말하기를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듣고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주님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200데나리온을 계산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가져다 놓은 후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무릇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사람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에게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당신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돈에 만진바 된다면 당신은 즉시 수지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금전의 세력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금전이 세력을 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돈을 꼭 써야 할 때는 반드시 돈을 써야 한다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수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업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과를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이 공과를 단번에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또 4천명이 왔는데 이때에도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떡을 얻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고 단순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곱 개의 떡덩이와 두어 마리의 생선을 내놓았을 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4천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이렇게 하신 것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 두 번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주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지 않고 4천명을 먹이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순절 때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복음서 중에 5천명 혹은 4천명을 알지 못한다면 사도행전 중에 3천명과 5천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릇 사자와 곰을 보고 달아나는 사람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에 반드시 달아나게 됩니다. 양을 돌볼 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돌볼 수 없습니다. 5천명과 4천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과를 배운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관계되는 곳에서는 근검절약할 수 있으나 기적을 행하는 데에서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지나치게 계산하고 따질 때 당신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은 금전이 그 마음속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의 손에서 그렇게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따지고 계산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옳지 않게 됩니다. 계산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금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제자가 받은 단련을 받아야 하며 70인이 받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두 제자 가운데에도 돈을 훔친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과를 배우지 못해서 돈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붓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단지 허비하는 것으로 여기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한 옥합의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단번에 주님의 몸에 부은 것은 바로 복음의 결과였습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복음에 대해 분명하다면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허비인지 허비가 아닌지를 근본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옳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소비한다 하여도 주님 몸에 허비하는 것은 옳은 것이며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서 계산하고 있겠지만 복음에 대해 분명한 사람은 이러한 허비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이 허비를 얻으셔야만 합니다. 300데나리온을 허비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입니다. 여기에 공과를 배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사람 편에서 볼 때 한 번에 300데나리온을 소비해버린다는 것은 수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한 사람을 은 30전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판 대가는 은 30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허비를 보고는 상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며 또한 돈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은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주님과 값을 흥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내게 행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 아무리 많이 하여도 아무리 지나치게 하여도 내게 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 어떤 형제는 주님을 믿자마자 중용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도 영적인 장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후에 중용의 위치에 서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얼마든지 마음 놓고 허비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귀한 참 나드 향유 전체를 주님께 붓고 필사적으로 드린다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도 이렇게 행하기를 배워야 하며 주님 몸에 많은 것을 허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야 할지라도 이렇게 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금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주의 일을 하러 나가야 합니다. 돈에 대하여 일일이 따지고 세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 주님께 인도함 받은 것을 봅니다. 비록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았었지만 3장에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앉은뱅이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던 돈이 그들의 손을 거쳤지만 그들은 오히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당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일을 하려 한다면 금전에 관하여 철저해야 합니다. 금전에 대해 약한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약합니다. 사람이 일에 흔들리지 않고 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러한 사람에게 그분의 일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